시편 145편 17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8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만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네.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비덴시아인데 그 뜻은 예견입니다. 영어의 프로비던스가 이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뭐뭐와의 앞서 미리라는 접두어죠. 그러니까 프로 접두어와 비데레 보다 to see의 합성어가 프로비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전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되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미물일지라도 그 날아가고 떨어지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모두 섭리하신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존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자, 결과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명력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어느 날 밤 불현듯 그렇게 심장이 멎고 다시는 뛰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날은 그날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누군가에 의한 것이로구나. 봄이 오면 여름이,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서로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이 천체가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체도 작은 우주처럼 놀랍고 신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면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과 진화의 결과물이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냐? 모든 것이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바대로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다 헤아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버려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리고 측량하고 설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그냥 안 믿어버리려고 하는, 깨끗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인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존재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신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신을 원망하고 푸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인간은 1차원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행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일인지를 인간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보여지는 오늘의 현실, 그 단면만 보고 그 결과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불신자들은 원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진화의 결과이고 그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 스스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스로 존재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인류는 모두 스스로 답을 찾아 나아갈 것이고 인간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스스로 제 인생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세상은 지 스스로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인간의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는 그들 스스로의 운명에다가 맡겨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상이 바로 데이즘, 이신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유일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자연이 곧 신들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팬데이즘, 즉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간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기어코 신을 인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제발 뭐 신이 존재하느니 그 신이 인간에게 벌을 주느니 뭐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낸다, 인간을 다스린다 이런 주장은 이제 제발 좀 꺼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온 인류가 한 목소리로 제발 그런 기독교, 교회, 뭐 하나님 예수 제발 좀 꺼져줘라.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살게. 세상은 그것을 지금 목청 높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붙들려는 마음보다는 운명론에 기대려고 하는 경향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자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인생도 뭐 다 잘 풀리게 돼 있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야. 모두 스스로 다 길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믿는 이런 심각한 무신론적인 생각을 마치 신앙처럼 여기는 그 무지함에서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사고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어디에도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철회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쟁반 위에 여러 접시가 있습니다. 쟁반에다가 여러 접시 음식을 담고 이렇게 음료를 담고 들고 이걸 이제 운반을 하다가 쟁반을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쟁반 위에 있던 그릇 접시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져서 깨지고 음식물은 다 엎어질 것입니다. 이게 떠받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에요. 그 손이 거두어지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게 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톱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로 그 생존을 중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한 지금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교리가 설명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은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란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거룩을 목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각각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고독과 슬픔을, 실패와 좌절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거룩해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에이, 이따위 하나님 안 믿어. 불신앙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일지라도 신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섭리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신자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당신은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는 한, 율법이라 여기는 한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간섭하심이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나의 열심의 자발적 반응이라고 여겨야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간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당신을 거룩해 하심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일어날 일이 마침내 일어났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모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더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손 위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에 지혜로우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주도해 나아가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을 기록하고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무지와 그 고집에서 기어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 나를 지우는 일들을, 그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십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그를 올려서 추락시킬 것이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이 그를 깨시기 위한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여러분들이 희망고문하실 것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패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결국 우리가 뱃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신앙에 융합된 경우가 저는 가장 끔찍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그 사고와 그 고집이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옛것도 절반 남아있고 거기에 새것도 절반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거죠. 뒤섞여 있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안개처럼 자욱히 우리의 영혼에 끼어 있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무엇을 들어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그걸 얻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능력 있게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와 깊이 우리 영혼을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말씀이 갖는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은 자가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게 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 잊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교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나아가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게 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라질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도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괴와 멸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다하기까지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인간이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부산을 떠는 것은 만물과 그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대로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만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도 너희 천부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는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기 그렇게 웅크리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응? 왜 그렇게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보존하시는 당신을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비워두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이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직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힘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인간들이 이 진리를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세상을 보고도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어떤 통치자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믿는 우상 숭배입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궁극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이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이 세상은 한시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세상의 법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악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스승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심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최악에서 최선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선에서 최악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그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믿지 말고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당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할 일과 하나님의 통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악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신다라고 교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침묵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자들을 섭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또다시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전에도 비유로 설명을 드렸죠. 예술가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결국 탄생시키듯이 그 예술 작품을 통해 결국 자기의 명성이 더 높아지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주장도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다음 당신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침묵하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행위를 주관하심으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교리가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정지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고장이 나서 서 있는 차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젊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가와서 모자를 벗고 나에게 차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젊은이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가 차에 대해서 뭘 아실까 의심스러웠지만 본닛 앞으로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그 차 안을 들여다본 이후에 손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내 젊은이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의아하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뭐 시동을 건다고 별 수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금방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젊은이는 그 할아버지를 더 이상 무능해 보이는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손히 절을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차예요. 자기가 만든 차. 고장난 자동차가 문제일까요? 그 차를 설계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인생이 고장났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십니까?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 문제는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을 주셨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그럼 왜 내 인생에 고통과 힘듦과 괴로운 시간들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내가 너를 지은 너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내게 묻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대에게 고난을, 곤고한 날들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마침내 경험함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무시하고 그저 인생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은행에는 항상 잔고가 넘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인생이 그냥 조용히 그렇게 지나갔으면 여전히 이 망상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를, 프로비던스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뭘 해달라,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달라는 기도 말고 제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물으란 말입니다.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까? 그것을 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긴 여정이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